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백성 앞에 세울 윤례는 이러하니라.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숨기리라. 아멘. 그 옛날에는 그 상전이 따로 있었고, 그 종, 노예가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 시대는. 그것이 그 제도가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현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서 판정하기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저 사회는 이렇게 농사 짓는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종이라는 것이 그러한 신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제도를 가지고 그쪽 그 사는 세상을 가지고 그 제도 자체가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이 있는 것을 이거는 인권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계획을 해야지. 왜 그 노예들이 대모를 하지? 왜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래 하나님까지 덜멍이 가면서 종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상전이 되고 싶냐 종이 되고 싶냐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물으면 누구든지 이거는 우리는 상전이 되고 싶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잘난 체 하는 상전이 아니라 눌림받고 살아가는 그 노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거기다가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 종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더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예됨이라던 자기가 노예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으니까 당신은 노예가 될래 상전 될래 이렇게 또다시 저한테 묻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천대받는 노예보다도 차라리 상전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것이 별로 우리는 달갑지 않고 독립해서 나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고 사람답게 한번 살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이 더 나쁜 것이고 상전은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이 이미 우리 속에 놓여있어요. 놓여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 종은 노예는 이건 나쁜 것이고 운명이 아주 절단난 것이고 상전은 잘된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예를 가지고 오히려 상전에 대해서 노예의 주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네 여자 될래 남자 될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여자라도 남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한테 네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래 여자로 태어나려 하면 대다수의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대받는 인생을 또다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차별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자 남들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면이 있고 남자는 남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저 어느 게 편하나 전제해가지고 여자 되기 싫고 남자 되려 물론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남자인데 다시 태어나면 여자가 태어나고 싶어 해서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성형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근데 변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흔히 사람들은 힘이 되는 데서 문제가 힘이 되는 데를 선택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전체가 노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가 노예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생기고 그리고 나그네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이 결손 가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다 남편이 죽었다 자연적으로 그 아내는 과부가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내와 남편 다 죽었다 자연적으로 그것은 고아가 되고 고아는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팔려가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켰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생긴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저질러놓고 거기에 대한 그 희생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월남전에 갔다.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에 고엽제에 걸려가지고 돌아 귀국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고엽제로 고생하다가 자살했거든요. 그럼 월남전에 파병한 사람은 누굴 위해서 갔느냐? 그건 파병 안 된 후손들의 선진 조국을 위해서 제시 희생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월남전에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고엽제로 인하여 병들었던 그 심령과 육체와 영혼은 육체 영혼 때문에 그 고엽제에 걸린 그 자녀가 먼저 집안이 팍팍 망해버렸잖아요. 망하면 누가 그걸 천대시하고 누가 그걸 학대하고 멸시하느냐 하면은 고엽제 걸린 그 군인 때문에 덕을 받던 사람이 자기에게 덕을 준 그 가족을 학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이게 그 하나의 그 사회 구조지요. 희생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생은 누가 됐든 간에 누가 결국 최종적으로 힘이 돌아왔느냐. 최종적으로 힘이 돌아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겁니다. 닭집을 하나 해도 열 군데 하면 아홉 군데 망해줘야 한 군데 닭집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사회가 반드시 망하는 곳이 있어야 잘된 곳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식으로 본 게 있어요.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로 와보니까 네 교회 잘 됐으니까 우리 교회 빼갔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받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 또 그 성경에서 나와서 나온 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연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걸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그냥 뒤로 아무 생각 돌멩이를 톡 던졌는데 돌멩이가 담을 넘어서서 그 담 옆에 지나가는 어떤 행인을 이게 두 종류 여기 머리 뒤통수에 맞아가 적사했습니다. 적사했는데 그 적사한 그 아저씨가 애를 하나 키우는데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그 애가 갑자기 고아가 될 때 그러면 그 책임을 돌로 던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어디 뭐 나쁜 악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힙바람 불면 돌멩이 하나 톡 던졌는데 그게 세 바퀴 반 날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과와 과부의 나그네다 이래로 하는데 그걸 약자라 약자라 하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출애굽기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약자를 배후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어르말로 고엘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나 여호와는 약자 편에 서서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자를 볼 때 약자만 약한 자를 보지 말고 약한 자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까지 같이 봐라 라고 요구하면서 제시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것은 약자가 우리 주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강자다. 나는 이만 하면 됐다. 이만 하면 난 소유했다. 라고 능력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교만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재수 되게 없는 사람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재수 되게 없는 사람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간이라 하는 그 TV의 그 다큐멘터리 예, 이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저 TV, 저 TV 거의 안 봅니다만, TV 그 8시, 9시 그 보면, 인간 시대에 가는 거, 그 나오는 사람 있잖아. 인간 시대 노숙자도 얼마 전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유심히 볼 때, 저게 나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나무 이야기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경종을 하기 위해서. 장애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대단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장애자고 희생자는 본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걸 감사히 받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너그널 강한 자야라는 적개심을 가질 때 그럴 때 그에 대한 문제는 강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약한 자 본인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회가 내 인생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었다. 내가 강도질 하는 것은 사회가 나를 강도질 하도록 아주 부추겼다. 나를 아이는 못 살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 약자, 그 약한 자에게 바로 본인의 인생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졸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졸지에 뭐 소년 가장이 되어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인생이니까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소년 가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요. 야 목사님 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은. 잘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인생을 탐을 안 내면, 탐을 낼 때는 그게 어려워요. 아, 저 집안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행복하고 웃느냐. 나는 뭐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졸지에 소년가장 되었구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나 이 꼴이냐. 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는 그것이 그게 다른 사람의 탐을 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잘 산다고 싶지만 그 잘 사는 것은 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해줬다면 이거는 내 인생이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서 직접 관련을 시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등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뭐고 어떤 변호사가 자기 직책이 있으면서 변호사도 그 돈 많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변호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변호사는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꿋꿋이 참고 이 나쁜 직업 변호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변호사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예, 그저 32절의 말씀을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저 빨리 읽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종이 되어야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재산을 가졌든 재산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이 소유는 결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고 주께서 나를 종으로 부리시 종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걸 감사히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졸지에 가정 파탄 났으니까 나는 졸지에 망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가정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서 너는 이런 종으로 살아야 돼 하는 맡겨준 특별한 한해 만들어진 그 자리다 이래 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죠.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누가 당부하냐 하면 종에 갖고 있는 상전에게 당부합니다. 당부하기를 저 사람을 너 종으로 부릴 때는 6년 동안 부리되 6년 동안은 네가 부리되 7년째는 자유인으로 종으로 부리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다른 일반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해. 아예 그걸 신분 제도로 하는데 신분 제도로 하는 것은 그 신분에서 탈피 못한다는 뜻에서 신분 제도예요. 한 번 종이면 계속 종이에요. 무슨이 감히 어디 무슨이 어디 여자 상전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건 소설이라 나올 이야기지. 그 토지라는 소설에 그런 거 있지. 어디 그저 종이요. 남자 머슴이 여자 상전하고 결혼 못하거든. 이게 신분 제도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은 신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래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누가 자유인 되고 누가 노예가 되는 그런 권리라는 게 없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다만 내가 그 집안에 어떤 여호와 전쟁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을 폭삭 망해서 그 고아가 되어가지고 나의 노예로 팔리도록 조치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살도록 조치한 것이지 그 인간이 너보다 못해가지고 노예를 팔리고 너보다 팔자 더러워서 팔리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든 자유자든 간에 소속은 누구 소속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소속이지 너 소속이 아니니까 6년만 부리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라 하는 것을 상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인간 세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얼음을 가하는 그런 시대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모두 다 하나님께만 동등하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천국에 산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렇게 암시를 주고 그런 나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첫 번째 그 상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예보고 이야기, 노예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 상전하고 살래 안 가면 6년째 되고 네가 나갈 권리도 있는데 네가 나갈 권리도 있고 아니면 저 상전이 사이가 좋아가 관계가 좋아서 더 살 권리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네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라. 하고 노예 되는 사람 종한테 이름합니다. 자기 운명은 너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이제 옛날 우리 그저 우리 한 제가 어릴 때도 그런데 보통 그 시골에 있는 그저 아가씨들이 친척 집에 신고로 많이 왔습니다. 신고 집에 가든지 안 그러면 오라이 해가지고 버스 배를 타서 쳐가지고 가는 그 버스 차장 그 조고상에 맞아 아내양이 버스 차장 아닙니까? 차장 가든지 안 그러면 방직 공장 가든지 친척 집에 신고로 가든지 해서 무슨 이 밥을 입을 차야 되니까 저 배를 차야 되니까 먹이 그 손에서 말이죠. 그 농사시켜가지고 그 자기 자식들 못 키우니까 도시 있는 친지들이 가는데 갈 때 보통 그 주인이 가죠. 야,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식모살이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이거 네 나중에 네 장래를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도 이렇게 여상에 시켜줬는데 네 이제 여상 졸업하고 네가 따로 독립할래 안 그러나 그대로 우리 집에 있다가 네가 시집 보내줄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제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옛날 여러분 옛날 일 생각나죠? 네 그 저 여상 나와 했는데 네 같이 그 저 어디 가게나 문광국에가 어디 은행 들어가서 취직해가지고 독립에 살래 안 그러면 우리 집에 그냥 네가 반찬 손수 좋고 우리 집에 다 친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이따가 네가 낮에 남자 만나서 시집 보내줄 때 그때 네 호축감 해가지고 한 네가 한 살 채줘가지고 네가 시집해가 새 생활 할래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이야말로 무소유합니까? 상전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지만 종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소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종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노예의 평소의 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가장 더 가까운 겁니다. 일치되는 겁니다. 그 점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0절에 보면 오늘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제만 어렵습니까? 여기 보면 누가복음 그 17장 그 10절에 보면 종과 주인 사이가 어떤 신분이냐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종이 밭을 갈았어요. 종이 밭을 갈고 종이 여러 가지 신분도 다 하고 험한 일을 다 하는데 근데 음식을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음식을 하거든요. 음식을 하는데 음식까지 다 채 주인님 음식 채놨어요. 음식까지 다 채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뭐 같이 먹자 하길래 같이 먹기는요 주인님 다 잡수시고 난 뒤에 나는 그냥 주인님 잡수할 때 수종 들고 잡수고 난 뒤에 제가 먹으면 되지요. 아이고 니가 그래도 되겠나? 그럼요. 저희 무익한 종이니까 제가 할 바를 다 했는데 뭘 저한테 뭐 사례를 하십니까? 저는 저한테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 할 돈을 종이니까 종답게 주인님을 끝까지 시종하는 이것이 제 본분인데 뭐 종한테 아이고 칭찬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도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종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까? 아까 제가 누가복음 14장 이야기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고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소유가 있으면요 종의 의식이 없어져요. 소유가 있으면 나도 내 힘으로 설 수 있다 이래야 하지만 내 모든 소유를 버리 내 모든 소유가 없다고 생기면 나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전 쪽이 아니라 도리어 노예가 종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성도의 못한 모습을 되돌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떤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 더 할게요.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데 그럼 하나 더 할게요. 노예가 어떤 경우에 그 상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5절에 보니까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입니까? 자유입니까? 도입니까? 자유입니까? 사랑입니까? 자유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도 자유라는 것은 이 악마의 세계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르트라는 철학자 이런 말 했거든. 인간에게 자유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가 선택거리 있으니까 이 선택을 어디다 선택할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였겠어요. 자유를 줬는데 이 주어진 자유 때문에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프게 생겼어요. 이걸 이기로 갈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자유가 없었으면 그런 고민도 없는데 주어진 자유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는데 힘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철학도 사르트르가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유를 발휘해야 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침이 된다. 사랑하니까 남들 보기에 에이구 너는 왜 그 집에서 못 나와 너는 좀 해방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나는 내 집주인을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는데 너는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돼. 독립해야 된다고. 그래 인간답지. 아니야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사랑의 위대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에서 독립하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죄가 되는데 나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죄 짓고 뭐 할 수 자유도 많다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해야 될 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주님이 계신가를 스스로 묻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관계로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저 의무나 사명과 기계적인 형식 이런 데서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무익한 종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제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